인간의 역사 가운데 또 타락된 역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불륜의 주제요, 또 음란의 주제입니다. 잘못된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 온 나라의 역사까지도 바꿔놓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보아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상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다들 보면은 이 잘못된 관계, 여인들과의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이 달기 때문에,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로마의 영웅 안토니오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에 봐도 다윗 왕도 참으로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많은 여자들을 나라로 데리고 오면서 우상숭배하는 이런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보면 들릴라 때문에 인생이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맺어서는 안 되는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음란과 또 불륜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단어죠. 미투. 한국에서도 보면은 유명인사들이 미투 운동에 노출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륜의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뭐 많은 죄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고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런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대표적인 크리스천 잡지 크리스티니티 투데이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미국인 중에 45%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5%, 거의 반입니다. 미국 목사님들 조사했는데요.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40%예요. 40%가 결혼 후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죄를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이런 설교를 잘 듣지 못합니다. 성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다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음을 이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하여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교회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요즘 보면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영혼이 굳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 하고 이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변해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세상은요, 요즘 보면은 불륜을 불륜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기 힘들어졌지만 이루어진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불행한 결혼 삶의 이 탈출구처럼, 그리고 나의 식어진 사랑이 다시 불붙이는 이런 중요한 요소처럼 그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미디어에서 만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의 성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성문화 가운데 우리도 휩쓸려서 이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에 사탄 마귀는 주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뭐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어. 뭐 나는 그래도 청결해, 의로워, 조강지처, 원맨, 원우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그 빠진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칠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는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아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십계명의 칠계명을 다시 재정리해 주십니다.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십계명에서 다 들어왔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말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여기 가늠 범하지 않은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나가는 이쁜 여자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오. 바닷가에 가서 비키니 입은 사람 오. 안 하셨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이 품는다는 말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가 될 때까지 이거 계속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지나가는 것은 본능이라 하겠지만 보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이것이 병아리 될 때까지 품고 있다 보면 죄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보내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품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not keep birds from flying over your head, but you can keep them from building a nest in your hair.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지 못한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지나가는 거 본능으로 바라보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죄까지 가는 이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하나님께서는 쉽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다른 죄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대충 회개하면 이렇게 아니 그러지 않으세요.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다루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를 심하게 다루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어요.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신뢰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죄 때문에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간음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관계를 깨뜨리는 이것은 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형 선고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신뢰로 시작되었고 부부의 관계도 신뢰로 시작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간음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란요, 첫째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 섹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아유, 뭐 이건 좀 부끄럽고 뭐 이런 성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요, 부부 사이에서 즐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성의 목적은 출산 위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됨, 둘이 아니라 하나됨을 체험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부에게 부부가 나눌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하고 부적절한 요소가 부부 사이에 생기면 이 불행이 시작됩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나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잠언 6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한다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망가져도 뭐 이제 썩을 몸, 이제 흙으로 돌아갈 몸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가야 될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6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이니라. 이 말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의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모자라는 사람, 뭔가 모자라요. 이 대가를, 이거 치러야 될 대가를 알면은 이 도저히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 뭐가 모자라요. 뭐가 좀 이게 머프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에 노출된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때 자기가 저지른 그런 일들에 이게 미투 운동에 자기 여자들이 뭐 당했다 하면요. 뭐 남자들이 뭐 합의 아래 뭐 이루어졌다. 합의된 관계였다. 컨센추얼 섹스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합의한다고 해서 죄가 뭐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이 불륜을 행하면서 아, 결혼하고 뭐 권태기가 와서 뭐 그렇다 보니 뭐 사랑이 식었다. 뭐 맞지 않는다. 서로 이 뭐 그냥 의견이 맞지 않고 이게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아내가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아, 새로 만난 이 사람 참으로 나의 소울메이트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남녀의 만남은 에로스 사랑, 서로의 attraction이 있죠.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로스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이,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사랑이 있다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다라고 지어주신 이 관계,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간음이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에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른 이방신을 사랑하며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내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나의 관계 맺은 모든 관계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신비로운 체험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되라는 이 말은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견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결혼 침대, marriage bed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킬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 서로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이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실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세상에 흐르는 성문화 가운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요, 거룩함입니다. 성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륜관계 가운데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삶 가운데는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불륜관계에 빠질 때에 세 번째로 공동체, 가정공동체도 어려워지지만 교회가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성이란 미끼로 교회 지도자들을 유혹합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여성도들 목사님 좀 상담 부탁합니다. 저 원투원으로 안 합니다. 예, 하지 마세요. 제 방에 제가 당회 요청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요청하고 오실 뭐 만나자고 그런 질문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문 열고 확 들어오세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예, 제 사무실에 당회 요청해서 CCTV 장치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 자신이 없어서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줄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평생 사시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에 한 여자만 있고 자기가 타야 되면 다음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와 다른 여자 둘이 타야 된다고 하면은 여자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음 차 탔다고 합니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난 자신 있어. 이거에 대해서 난 자신 있어. 그것처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아내가 당신 뭐 목회하다 보면 유혹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같이 뚱뚱하고 인물 없고 로맨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쳐다보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당신 쳐다보고 결혼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불륜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리더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불륜 죄를 저지르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받는 상처, 요즘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퍼센테지를 보면요, 거의 반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다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불행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더 늙기 전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자기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는 단어는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Me, I, myself. 이것이 익숙한 단어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단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로 바뀌어요. us, we, together 이런 단어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의 욕구, 나의 만족, 나의 욕심 이것에 집착되어서, 여러분 불륜이란 나만을 생각하는 최고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라고 하면 불행도 같이 극복해야 하고 외로움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참 매일매일 똑같은 이런 사람과 살아가다가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꾸 뭐 첫사랑 잊지 못한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왜 잊지 못하는지 아세요? 같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있던 동양선교교회 고 임동선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청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륜관계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부인보다 뭐 대단하게 여기는 이 여자가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서 막 웃었습니다. 하얀 계란, 노란 계란, 까만 계란 까놓으면 다 맛이 똑같다. 그러니까 꿈 깨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찾아와서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런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성적인 유혹을 맞서 싸워라, 대결해라,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Flee from evil desire.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라는 것이에요. 잠언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원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불을 품고 있다 보면 타게 돼 있어요. 숯불을 걷다 보면요 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유혹을 당합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꼬십니다. 유혹당하자, 강요하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다.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보이니까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러지 마세요.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붙들립니다. 요셉, 요놈 이리와 딱 잡히니까 어떡합니까?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장수라 하여도 이길 장수는 없습니다. 유혹에서 도망쳐 어디로 가는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음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뭐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기, 천천히 할 일이 아닙니다. 시한폭탄이 내 앞에 있으면요, 여기에서 빨리 도망쳐야지 천천히 여기서 도망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당장 끊으세요. 정리하세요. 오늘 끊으세요. 천천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죄는 언제 짓습니까? 죄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내가 불륜의 그 장소에 있다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둘째치고 박 목사가 여러분 불륜의 장소에 딱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럼 뭐 그러시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오, 이거 큰일 났다. 들켰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그 관계 가운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남편들이 다하고 또 아내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의무는, 의무는요, 뭐 남편은 나가서 일해서 뭐 재정적으로 이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 임동선 목사님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집에서 배불리 먹으면 나가서 구걸하지 않는다고.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꼽으라고 하면요,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와 뭐 굉장히 가까운 존재다, 얘는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귀중한 관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중에 우리가 서약을 맺은 관계는 부부관계뿐입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어요.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우리는 함께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관계가 있다면 부부관계이지 자녀들에게 우리는 미치게 투자합니다. 소용없는 투자입니다. 우리의 투자는요, 올바른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게 기대가 있다면요, 저는 초대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좀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의 남편이 넘버원이다. 이 세상에 어떤 여자보다 내 아내가 최고다. 라는 이런 아멘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앞으로 될 거예요.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면요, 뭐 다들 100만 아멘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압니다. 불륜의 피해를 입어서 이혼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 또 결혼에 실패하여서 혼자 계신 분들, 마음에 부담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과 부담으로 오늘 하루를 끝난다고 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이 문화에 쫓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잘 안 돼서 깨졌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기준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에 이것이 보호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문란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가진 생각이 뭐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해가는 세상과 함께 변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아무리 세상은 변한다 하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듣고 배워온 내가 익숙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삶이, 거룩한 삶이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한단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자녀들 버리시려면, 망치시려면 유산 많이 남겨주고 가세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가 끊어놓을래도 끊어놓을 수 없는 이런 관계였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이런 엄마 아빠였다. 좀 이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따르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며,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성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침묵을 지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참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주시고 또 성이란 선물까지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생각이 짧아서 그 말씀을 때로는 깜빡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를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